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찜통 더위라고도 하고 흡사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요즘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들 계십니까? 제가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오신 분들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네. 이 불쾌지수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자세하게는 잘 몰라도 이 기온과 상대 습도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불쾌지수가 70에서 75인 경우는 사람들 중에 약 10% 정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75에서 80 정도의 불쾌지수에는 50% 정도이고요. 불쾌지수가 80 이상인 경우는 100%의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 습도가 80 정도, 기온이 30도만 되어도 불쾌지수를 계산해보니 8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불쾌감을 좀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 분위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야 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매일 같은 여러 사회 문제들도 영 불편하기만 합니다. 정치, 경제 무엇 하나 우리의 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난 집에 불체질한다고 또 불난데 기름 붓는다고 이 불편한 심기에다가 날씨마저 더우니 우리가 많이 힘든 때다, 없던 분노도 생기는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평안하게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지금 생각하면, 지금 문득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에 막 열불이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아, 그놈 자식 하면서 또 한번 인상을 찌푸리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스트레스의 주범인 직장 동료들, 또 경제 불황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 힘든 우리 회사,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 내가 넣은 주식, 또 우리 부동산,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좀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더운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해봐야 피해봐야 에어컨 자리이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 내 힘으로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이 불붙게 일어나는 이 분노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덥고 습한 여름, 요즘에 이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는 화를 내더라도 입니다. 이 시작은 화는 절대 내서는 안 된다, 화는 절대 안 된다, 분노를 내지 말아라 하고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다, 이 곧 이 분노함을 전제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것을 완전하게 금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의 분냄을 정죄하거나 스스로의 분냄에 대해 지나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노할 때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면서,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늘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마땅하다.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는 일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의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분노를 합리화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가 잔뜩 화가 났을 때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요나 선지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그의 반응은 너무도 당당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냥 화가 나는 겁니까? 아무리 평소에 너무도 예쁜 우리 자녀들,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화를 낼 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첫 아이에게 처음으로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중에는 이제 교회를 잘 가지 못하다가 이제 산후조리를 어느 정도 이제 할만하게 되었고 이제 몸이 좀 회복되었다 싶을 때에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어찌 보면 이제까지 중에서 처음으로 아기와 아빠 혼자 둘만 집에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한 시간 내내 우는 겁니다. 정말 한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우는 겁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조무지 달래지 않습니다. 초보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얼마나 서운하던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정말 그냥 이 들고 있는 것을 그냥 침대에다가 던지고 싶은 그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럼 그 분노가 그 당시에 아빠의 심정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때문이다. 넌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겠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그들이 나쁘기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나쁜지, 내가 화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공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마다 분노의 이유가 합당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면 어제 화난 것, 오늘 화난 것 모두가 이유는 옳습니다. 혹 내가 좀 지나치게 화를 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다행히도 우리에게, 분노하는 우리에게 분을 내더라도, 분을 내어도라고 마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분노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이해하려면 분노와 관련하는 다른 본문들을 또한 함께 찾아서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이에 같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슷한데 세 번역으로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에베소서에서는 분명 예외를 하나도 두지 않고 노함과 분노에 대해서 그 앞에 모든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노함과 모든 분냄은 모든 악의와 함께 모두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분노는 해도 된다. 분노는 할 수 있다. 분노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어쩔 수 없다의 허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분을 내어도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그래 분노할 수도 있다, 분노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늘 경계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분노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읽어야 하겠습니다. 분노에 대한 다른 본문으로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나 다른 잠언의 지혜 문서들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분노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인 표현들을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딱 이 말씀이 앞에 단서로 붙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낼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더디 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 더디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디 분을 내어도.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성급하게 성내기보다 아무리 내가 합당하고 타당하다 하여도 그 앞에 더디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만한 이유들을 찾는 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스스로 심호흡을 하면서 이 분노를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분노할 때 주의할 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에베소서 4장 2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앞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에베소서에서 분냄과 죄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채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보면 이 분노하다가 결국 죄에 이르게 된 여러 명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그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도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나님께 그래도 가나안이 바로 코앞이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단칼에 거절당하는 장면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모세가 나이는 120세로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죽을 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인 이 가나안 입성이 그 건강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노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상황이 발단이 되는데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민수기 20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편 106편 32절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물이 없음으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고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 말씀이었지만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말을 하였고 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는 행동을 더하였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볼 때에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잘못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의 분노에는 어찌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 때문이고 그리고 모세가 비록 한 말과 행동이 지나쳤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너무하셨다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분노한 백성들의 죄와 또한 그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한 모세의 죄가 이 가운데 함께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분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분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하여 속에서부터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분노할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게 되는 일마저도 생기게 됩니다. 이 앞서 잠깐 언급했던 요나 경우에 요나서 4장에 보면 단단히 화가 났던 이 요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데 4장 1절은 시작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단단히 화가 난 요나가 자기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쏟아내는 말과 그의 행동들을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입니다. 니느웨를 향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비꼽니다. 또한 단단히 화가 나서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시라 고집을 피웁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멸망해야 마땅하다,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며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편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사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께만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맙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겠습니까? 가인은 분노에 가득 차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잔뜩 화가 나서는 스승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서는 주님을 붙들고 막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는 겁도 없이 칼을 휘둘러 생명을 빼앗으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게 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자기 합리화가 따른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죄로 이어진다라는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분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반대로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분노 중에도 보면요 선한 분노라고 있습니다. 본래 분노는 자기 생존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학대나 또 부당한 대우가 계속될 때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 이 분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이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상황을 보면 분노 반응이 이 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형제들 가운데 차별당했던 것을 잘도 기억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엄마가 누나나 뭐 형보다 나를 더 안 주고 나를 더 차별하지 않았느냐 따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잘 기억나는 이유가 바로 분노가 그런 부당한 대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로, 또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화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악과 이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일에 대응해서 의분이라고 의로운 분노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좋은 분노는 의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분을 낼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어 죄를 짓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어 그들을 아프게 하거나, 또한 되갚아주고 내 마음이 시원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선한 분노로 오히려 그것을 바꿀 필요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곧 이 분을 내더라도 혹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는 더러 더위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기에 지속해서 노출될 때에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이 대표적인 온혈 질환으로 이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병 모두 이름은 비슷한데 또 상황도 비슷합니다. 햇볕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탈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체내로 들어온 과도한 열을 배출하지 못하여서 체온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7도 이상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험성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일사병은 시원한 곳으로 즉각 옮겨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서 체온이 37도를 넘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데, 문제는 이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마신다고, 아무리 그늘에 있는다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 응급을 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 분을 내며 또 분을 마구 쏟아내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잘 내보낼 수 있는 것도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분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병입니다. 마음의 분노는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화가 날 때에 여러 몸에 이상 반응들이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지나친 경우에 심장에도 무리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 이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 건강과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분을 풀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곧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어쨌든 내 속에 차 있는 분노가 있다면 이거를 해결하고 해소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건강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해가 지기 전이라고 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긋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오늘 내로 더 나아가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우리의 속을 채우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분노를 할 수 있는 한 당장이라도 빨리 내보내라, 빨리 해소하면 해소할수록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할 이 분노는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 낮 동안에 나의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마음이, 내 분노가 밖으로 쏟아질 때에 나의 분노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분노를 다 가득 쏟아내어서 내 분노를 다 받아들이게 된 그들은 과연 평안하게 밤에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밤에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밤까지 갈 것도 없이 다 분노 쏟아내고 마음 편하게 밤에 잠자리에 들겠지만 나의 분노를 다 받은 그 사람은 속 끓이며 밤을 새워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도 나의 분노의 영향이 혹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저녁 해지기 전까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 베네딕트 규칙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분노를 안고 잠들지 말라. 다툰 사람과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특별히 우리가 분노를 자주 쏟아내고 많이 쏟아내게 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있지요. 특별히 부모의 언어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뇌 구조를 볼 때 뇌사진을 찍은 연구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아이들의 뇌 부위가 마치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것과 같은 유사한 뇌 손상을 입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아기였을 때는 아이에게 뭐 화를 잘 뭐 내도 뭐 이해도 안 되니까 혼자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냈었는데 얘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직접 화를 아이에게 쏟아낼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 제 얼굴 보실 때에 어떻게 화를 좀 잘 내게 생겼습니까? 네. 생각보다 화를 잘 냅니다. 아이에게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에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엄청 화를 내게 되었죠. 아빠는 마음이 평안하게 밤에 잠이 들었는데 아이는 밤새도록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밤새도록 탈이 나가지고 토하고 잠을 못 이뤘던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화를 내더라도 밤에는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마음에 그와 같은 분노를 쏟아내어 담아내는 것이 분노의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분노로 인해 지은 죄는 없는가? 혹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 분노를 쏟아내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경계해야 될 것, 마귀입니다. 분노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은 편도체가 납치된 상태다. 납치된 상태라는 말은 곧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납치된 편도체를 구하는 것,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분노를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납치되는 것, 마음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 그러한 상태가 분노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마귀가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노가 차올랐을 때 아, 안 되겠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는 그 순간에라도, 그 짧은 틈새라도 어김없이 마귀는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마귀이겠습니까? 분노에 빠진 사람만큼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분노에 자신을 맡기면 어김없이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수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로막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사탄의 수하 노릇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그 순간,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귀는 우리의 그 마음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제가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가운데에는 선한 분노가 있다, 의로운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의로운 분노라고 마귀가 틈타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이 꼭 선한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의롭다 여기고 냈던 모든 분노라고 해서 의로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마귀는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더욱 활용할 것입니다. 오히려 옳은 분노라고 생각해서 내는 그러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옳은 일에 분노한다고 나의 분노가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하여도 반드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옳은 분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 여기는 분노일 때에 더욱 마귀가 교묘하게 틈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사탄아 물러가라 단단히 혼이 났던 베드로이지만 이 베드로는 나름 자기 스승을 생각해서 냈던 분노였습니다. 요나로서는 민족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결국 무슨 결과를 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신성모독죄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났어도 이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의롭다는 분노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와 협력하는 일종의 제5부대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분노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제5부대다라고 말입니다. 이 제5부대가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적국에서 모략 활동을 하는 이들을 5부대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파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의 분노는 마귀가 틈타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수하 노릇을 단단히 해서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흔히 바알세불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 모함하는 자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처럼 이 마귀 사탄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힘을 모으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분쟁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분노라면 아무리 옳다 하는 분노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귀가 어찌 틈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을 낼 때에는 반드시 자신을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더욱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 분노 가운데에서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께 사로잡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 대하여 잔뜩 화가 났던 요나와 비슷했던 한 사람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여왕 이세벨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하였고 깊은 시르에 빠졌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나랑 함께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의 가뭄과 또한 다시 큰 비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패배자처럼 도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엘리야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엘리야는 어쩌면 화를 낼 기운조차 없을 만큼 시르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엘리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분노를 아시고 엘리야를 위로하기를 원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노를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도무지 바뀔 여지가 없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더욱더 속에서부터는 울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화를 내다 내다 지쳐 낙심한 채 주저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분노할 힘조차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알아주시며 위로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를 대하는 분노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4편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합니다. 하지만 분을 낼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분노가 남지 않도록 해결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무더운 여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